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는 데 있어서,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성령을 조차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먹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것이 마음의 어떠한 그 결정, 그리고 그런 지향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목표를 가졌다 한들 우리가 육으로서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중요시했던 것은 그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좇는다는 것은 즉 자기의 소욕을 좇지 아니하고라는 전제가 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메고 가야 하는 것처럼 그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메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눈을 꼭 감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좇아서 산다, 성령을 좇아서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의 소욕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태어난 나의 본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부인하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나는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시시분분 고백하며 자각하며 의식하며 그리고 그것을 정말 그 선택하며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성령을 조차 행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행해지지도 아니하고 이루어지지도 아니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제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썼을 때 사실 엄하게 썼고 긴 내용에 그들을 향해서 그 책망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권면한 그러한 그 편지에 대해서 그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들이 그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그 궁금함이라 그럴까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권면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디도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 드로아에서는 사실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근데 사실은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거 이 편지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수정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그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사람들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상태는 기뻐할 일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전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써 지금 다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화목제물로서 구속제물로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의 참 생명, 영생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 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게 된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그 영으로 인하여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분의 그 깨닫게 하심 뿐만 아니라 하게 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심 속에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뻐하시는 삶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라라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처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억울한 죽음도 당하고 그러한 정말 환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완전히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그 옮겨졌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어둠 속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진리 안에서 살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빛과 소금 되어 예수 그리스도 증인돼서 살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것이 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빛과 소금 되고 그리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삶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이 세상이 알수 없는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데 그 냄새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나와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나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한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냄새인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들에게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죄 없으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뱃속이 이렇게 뒤집혀지는, 속이 뒤집혀지는 그런 그 분노를 낳게 했고,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저 사람 없앴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을 갖게 했습니다. 성경이 보면은 그게 나중에 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보지 않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존재가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싫어해서도 물론 아닙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슨 벌 주려고 해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가진 마음은 사랑이세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요. 그들도 살리고 싶으신 그러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일일이 나쁘다고 할때 사람들이 화나고 속상하고, 뭐 이것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에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것이 뭐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들의 그 육의 본성이 악하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옳게 사는데, 사람들 보기에도 자기가 보기에도 뭐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예수님은 너희들 안에 선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건다 위선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비위에 상하고 정말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하는데, 그 속에 드러난, 그빛 가운데 드러난 내 모습, 내 속에 있는 내면은 사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져 있고, 다 병들어 있고, 다 뭔가 흠집이 나 있고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씻기 원하는 사람, 그것에서 정말 해방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 이러니까 씻어야지, 용서해 주세요, 씻겨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할 텐데, 내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그거를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리고 싶어 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 가까이에 가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어둠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는 뭐냐면은, 죄를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느낀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렸어요. 알몸인 거를 부끄러워했고, 그것이 죄를 듣 사실은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자기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겉에 드러나 있는 알몸도 부끄러워서, 그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요 하던 그 아내와 남편이 결국은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음성 앞에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할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끄러움, 그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외모적인 것 갖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의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그렇게 꼭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모를 따지는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서 키가 크다, 작다, 뚱뚱하다, 마르다, 얼굴이 예쁘다, 아니다, 뭐 집안이 좋다, 아니다. 그런 뭐 말하자면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겪고 시름을 겪고 손가락질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거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거를 싫어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부끄러워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들을 볼 때, 자연들을 볼 때도 이쁘다, 밉다, 이게 더 좋아, 뭐 이런 거다 우리들은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그 과정의 모든 그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살리우시는 그 배치,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거든요. 좋아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징그럽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보기 싫어하고, 또 어떤 건막 이쁘다, 귀엽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지멋대로 하는 건데, 그 지멋대로 하는 게 우리들에겐 굉장히, 절실하다 그럴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살고 영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그 내면을 보는 것이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한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준, 인간적인 그러한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위에 나 자신이 올라가 있고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헤아리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쳐 무익하고 진토로 그 먼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 죽은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지만 그러한 무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주셔서 정말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의로 인치시고 아름답다 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며 그리고 정말 귀하다고 해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세우셨다. 빛과 소금 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이요. 그리고 소금도 그것이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속에 있어도 우리가 그들이 썩어서 같이 썩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썩는 것을 막아주고 빳빳하게 서로 독불장군 되어 있는데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화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도록 해 주시는 그 역할이 뭐냐면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비춰서 그 속에 있는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감춰졌던 것을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거든요. 근데 빛의 그 성질은 직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하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늘이 생기고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느니라. 어떤 막힐 담이 없는 거예요. 어떤 빛도 뭔가가 가리면은 그 뒤에 거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정말 음부도 빛이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비치게 할 때, 사람의 내면을 비치게 할 때, 그 사람의, 그 세상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숨을 곳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남의 형제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 뻔은 모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눈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기 전에 하나님의 빛은 먼저 나를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실족하는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보기 때문에 남의 죄에 실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지도 않아요. 위선인 거에 속지 아니하고 또 회칠하고 또 뭔가 어둠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른다, 속는다, 이러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속지 않게 하고 또그 속지 않는 우리의 빛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그 빛은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빛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내면을 아무 말안 해도 다 악한 거라는 것을, 비추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이, 죄가 드러날까봐,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향기로 냄새를 그 피울 때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느냐? 아니요. 그거를 더 싫어하게 되고, 더 멀리 가려고 그러고, 더 거절하고, 더 화를 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르는 사망으로부터 와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되게 한다. 죄가 드러날수록 은혜가 커지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날수록 미움이 커지고 분노가 커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요, 똑같은 빛이요,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던 그 때에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복음을 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우는 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예요. 왜 싫어하느냐?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고 병이 든 사람이 의원을 찾듯이 그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해서, 진리 가운데 거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제자된 삶,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는다.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명하시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고 하겠다고 결정하는 그러한 내 마음, 내 비전,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사람들에게 그 반응이 다를 때에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 하나,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자기가 하려고 해서도 아니고 그거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는 복음을 전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이 없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을 그 잡았을 때그 중에 좋은 생선이 있고 나쁜 생선이 있고 뭐 그렇다 그래서 그게 어부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망 속에 들어오는 거,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부가 그 망에 구멍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어부가 돌봐, 그 자기 그 어망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는 또 어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어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하게 하심, 여기다 던져라 할때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함, 그러한 것들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좋은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든지 아니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고기들은 다 피해 갔다. 물고기들이 많은데 피해 도망갔다. 그런 것은 어부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심어진 곳이 그늘이면 어떡하겠어요? 씨는 나쁘지 않은데 제대로 꽃도 못 피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제대로 열매 맺지도 못하는 건 그가 그늘에 심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늘에 심으면 안 되는 거는 그늘에 심으면 안 되는 건 심는 자의 하나의 그 지식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떨어져서 그 했을 때 그것은 심지도 않아도 여기저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심는다고 할 때는 씨를 받은 자가 정말 잘 양육하는 곳에 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지요. 우리가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외모적으로 보기에 다 양지에서 다 예쁜 꽃 피고 다 그런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살리시는 그런 거를 보면 음지에서 살수 있는 것도 하시고 무슨 저 모래사장 있는 것도 하고 산꼭대기 고산지대에서 있는 것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좋은 환경에서 다 좋은 열매 맺고 그런 식의 어떤 그 공장 제품처럼 다 명품 되고 다어그 최고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위적으로 어떠한 그 성공된 교회, 성공된 목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사는 삶과 성령의 하게 하심을 좇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들어와 그때 갔을 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성령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그의 꿈속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많은 그 사도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고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데로 가라 하면은 다른 데로 간 거였어요. 사마리아에서 큰, 열매를 맺고 있던 빌립보가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확 움직이게 하셔서 에디오파 한간 그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들이 하는 것과는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하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미움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이제는 절대적으로 절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모두가 양지에서 모두가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좋은 것으로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내가 겪었던 고통이, 내가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내게 유익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했고, 절망하기도 했고, 어려웠기도 했고, 나는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간구해 주시는 그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도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도 살려 주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튼튼함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고 용광로 겪지 아니하고 그러한 과정과정을 겪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제목으로 쓰이는 큰 나무는 그만큼 오랜 시간을 햇볕에 눈보라에 그리고 비바람에 견딘 거예요. 그 자리를 견딘 것이요.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나무가 커지고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승리한다. 그것은 어려움과 그 고통, 고난을, 핍박과 환란을 거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 항상 하게 하신대요.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우리는 패배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선 패배가 없다. 주 안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세상이, 죄가,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승리 깃발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는 냄새를 풍긴다. 사람을 안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강건하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꼴보기 싫고 눈에 가시 같고 정말 아주 비유가 상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내 안에도 그 하나님 계셔, 그런 위로가 되고 그러한 격려가 되고 그러한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느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느냐. 우리의 육은 세상에서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편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얻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미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인정해주셨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해주셨고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다,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세상 것, 또 정말 자기가 유익하다고 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오물같고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해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막 돈 버는 얘기하고 또 외모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보고 막 그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어디가 예쁘고 누구가 예쁘고 또 뭐 어떻게 하면은 재밌고 어떻게 하면은 즐겁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싫어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역시 사실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들이 흥미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치 없이 보이듯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겐 세상 것이 너무나 헛것이거든요. 흥미롭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게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 아픔이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은 그냥 그 속에 있다가 그냥 죽을 텐데, 그냥 멸망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냥 듣기 싫고 그냥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없애고 싶을 만큼 그들이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송충이 싫어하고 뭐 그런 자기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 같은 것 막 소름 끼치게 소스라치게 싫어하듯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우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혼잡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예언자와 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들은 왜 미혹시키느냐? 미혹시키려는 어떠한 생각을 그들이,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거기에 혼합된 그러한 그 믿게 되는 말들, 그러한 것들에 훨씬 더 관심이 가고 그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에 세상적인 얘기들이나 그들이 예를 들 때, 그리고 그런 거할 때,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그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재주와 그 사람들의 어떠한 웅변, 그 사람들의 어떠한 예화, 그 사람들의 어떤 소위 말하면 카리스마라 그럴까? 왜 우리가 코미디언 중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아닌 사람, 개그맨 중에서도 그런 거고, 또 어떠한 연예인들 속에서도 노래를 잘한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춤과 외모와 뭐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게 다 보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유기 받아들이는 일이거든요. 국회의원을 뽑는 데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물론 정책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외모도 있대요. 국회의원도 잘생겨야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것이나 즐겁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호남형이나 뭔가가 그 육을 끄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취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성형을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영업을 하거나 나가서 일을 하거나 또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서 뭐를 해도 사람과 사람과 대하는 그러한 때에 그 사람의 얼굴에서 몸에서 나타나는 인상과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호감을 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 그거를 생김새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성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성형을 하는 사람은 참 딱하지만 그렇게 하는 세상이 세상 지금 현실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사람을 그렇게 헤아리고 그렇게 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풍조,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젖어서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한국 사람들의 그 얼굴형이 아니라 지금은 서구적이고 성형해서 비슷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되면 그것이 정상 같고, 원래 우리들의 자연인 형은 오히려 뭔가 고쳐야 될것 같고, 그것은 좋지 않은 것처럼 되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형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세상 풍조가 문제요. 그런 세상 풍조에 따라야만 내가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 비참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그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얘기. 얼굴을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뭐 눈만 고친다든지 코만 고친다든지 그래도 고친 거는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다 뜯어고친 게 아니라도 거기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다 얘기. 감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은 더 붙여서도 안 되고 더 빼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아까 바울이 성령을 좇아서 살고 성령을 좇아서 행하고 성령으로 사역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 그랬어요. 나의 어떠한 경험, 나의 알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 그러한 것으로 너희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 앞에 있을 때, 너희들과 같이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했다. 왜냐하면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내 얘기하고 내가 이랬고 나는 이렇고 그런 얘기가 지금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떠한 체험이나 그 특별한 것들 물론 우리가 그것이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해야만 하는 그것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나의 경험은 나의 경험으로 끝이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는 통로지, 메신저라는 거는 통로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고, 뭐, 이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다 속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데더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누가 이랬다, 저기가 이랬다, 그것이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았다. 그거는 커다란 이슈가 되겠지만은,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비추시고, 우리의 상함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병든 거나, 우리의 치우친 거나 다 벌거숭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늘에서 떡이 내리고 뭐 그런 거 신기한 거 그것들에만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빛을 가장해서 천사의 탈을 쓴그 사탄도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기적 기사를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 그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도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혼합시킨다는 것 자체가 거짓예언자, 거짓교사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말씀을 전해오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나눔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눈다. 그리고 듣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만 그가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누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먹은 거를 토해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토한 거는 다 더럽지 않냐? 네 안에 거쳐서 나오는 건다 더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그거는 내가 좋은 걸 먹었고 내가 맛있는 거 먹었지 토해줄 땐 그거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순전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순전하게 생명의 떡으로 임하시는 거지 나를 통해서 더러운 것으로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 뭐 그래서 예화를 전혀 들지 말아라든지 뭐또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없어요. 십자가가 빠지고 부활이 빠지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비추시고 지금 말씀하심이 무엇인지가 빠진 복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거든요. 저 멀리 저 어딘가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지금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살리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체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머리가 말을 하게 할때 입이 말을 하는 것이지, 입이 입 달려 있다고 계속 입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입을 통해서 나갈 때까지는 뇌에서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 하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하게 하심을 좇아서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실어증에 걸리시고 이제 그 제부도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같은 그 자리에 뇌그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어증 증세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고 말하고가 다른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른 거하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말을 거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 지금 나아가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아직도 정확한 단어가 되지 않아서 다 그게 저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똑같은데 그게 뇌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입도 결국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 때에 내가 섞여 간다면 하나님의 하게 하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것을 합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고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복되게 누리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미움받고 시름받고 사는 것은 겸하여 또 받는 거예요. 왜? 죄를 들춰낼 때, 죄를 지적당할 때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반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놓고 걱정됐던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디도를 만나고자 했고, 디도를 못 만났을 때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는 마음이 깨름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도를 괜히 만나고 싶어서, 디도를 뭐 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 들은 채 마게도니아로 간게 바울에게는 깨름직했습니다. 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고린도 사람들이 다만 듣고 좋아할 그러할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야단치지 않고 키울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요. 다 칭찬만 하고 다 좋다고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그 아이를 올바로 인도하는 거고, 올바로 자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얘기했는데도 계속될 때는 어떻게든가 그것을 할수 있도록 또그 다음 단계에 어떠한 처치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네 사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흔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얘기하고 다시 얘기 안할수 있도록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억해서 그거를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하고 또 말해도 또안 되고 또안 되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잔소리 같지만 하는 사람은 안 지칠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포기가 안 돼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잔소리로 들으면 부모는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 거,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냥 계속 말을 하면 그거는 지혜 없는 거지요. 정말 사랑 없는 소리가 꽹과리 같은 거고 그냥 잡음 같듯이,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그것이면 몰라도 내 원함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자꾸 하면은 그거는 결국 잔소리, 진짜 잡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계속 집에서 잔소리 해대면은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더 낫다고 하는 이제 그런 잔소리밖에 되지를 않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고, 늘상 똑같은 얘기 하시는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자기가 수정받아야 되고 아직도 정말 그 회개해야 될 그런 것들을 계속 비춤받으면서 계속 용서받고 계속 그 씻음받는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받는 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나의 죄를 지적하기만 한다. 거기에서 용서받고 씻음받는 그 생각하지 않고 그걸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나보고 자꾸 틀렸다 그래. 나보고 자꾸 아직도 안 돼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그렇게만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말씀에서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들을 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닫고 어둠 속에 나가 슬피 우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죄가 드러나서 용서받고 씻음받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괜찮다는 소리 들으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만 오르시고 하나님만 괜찮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인정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육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자 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한 것을 그 정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멀리하고 싶은 게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 사람이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자기의 그 말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축복하는 마음에서 쓴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통해서 빨리 그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나았으면 할 때 어떤 사람 멀리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의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 기다리는 게 뭐겠어요? 좀 나았다 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더 그 정말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화되는 거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같은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롭게 또 내 안에 그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과 다른 그러한 그 내 내면을 내 생각과 마음을 비춤받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나와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를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심을 입은 오늘도 나는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여 그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친히 살리시는 그러한 나 자신이라는 것 오늘도 감사하고 또 정말 찬양하지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비춤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앉아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화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 비춰서 우리를 정말 코를 납작하게 하고 우리 안에 좋은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 밝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받고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미움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비할 바 없는 그 축복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으로 사는 자. 정말 복된 자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복으로 알도록 해주시고 누리도록 해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지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삶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으로.